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섬기는 일을 맡은 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일을 다 이루어내시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도 여러분은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나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보다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더욱 자라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흠없고 순결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로마 경비대원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감옥에 갇힌 나를 보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에서 기도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에서 기도를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을 알고 사랑의 마음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질투와 경쟁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더욱 괴롭힐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좋은 동기에서든 나쁜 동기에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며 죽는 것도 이익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인한 여러분의 자랑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나는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기쁜 소식에 선포된 믿음을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용기가 그들은 멸망하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과 그분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내가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반대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았으며 또 내가 지금도 감옥에서 여전히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터인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싸움도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싸움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원해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민수기 제30장.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사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사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사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사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사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사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사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사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사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사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사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사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한밤중에 양치도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춰주셨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두려움에 떨 때에 천사하는 말, 이 땅 위에 구세주가 탄생하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한밤중에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춰주셨네.
저 푸른 언덕,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두려움에 떨며
두려움에 떨 때에 천사하는 말, 이 땅 위에 구세주
하시오.
저 푸른 언덕,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순천년 기다려 주님이 오시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낸 뒤 우리는 준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 출신의 제자 몇이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우리를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리로 데려다 주었다. 나손은 키브로스 사람인데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바울 형제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 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당신에 관하여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곧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내일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들의 머리를 미는 비용을 대신 치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당신이 모세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정을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곧 우상에 바친 음식과 피와 목줄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리고 나서 정결 기간이 끝날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날짜를 알리기 위해서 성전들로 들어갔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는 가운데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 일행은 온 이방인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사도 자신으로서는 분명히 환영할 수 없는 유대적 관습을 행하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이 일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데서 오늘 우리 시대에 비슷한 상황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전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서 20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착과 보고의 모습을 봅니다. 드디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지중해의 해로를 따라 가이사랴에 이르는 긴 여정은 끝나고 친숙한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그동안에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전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바울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그것을 피해보자는 방안을 주문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하는 16절 17절의 내용은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면서 이방인과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조화시키려는 이 귀중한 일을 하면서도 결코 그 치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에 굶주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거둔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용도 외에는 한 푼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도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나손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또 하나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수고를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신앙의 지도자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바울의 일반적인 자세였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결과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하반절에서 22절 중심으로 유대인 속에서의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울의 이방 세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감격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의 오해를 인해서 바울을 아끼는 그들은 어찌할꼬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20절 하반절에 나타나죠.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다음 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매이지 않은 바울의 신앙적 자유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21절에서 봅니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자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런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악의에 찬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은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 자체에 얽매여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행위 자체를 경계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주의에 매여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율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의 소문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오해하고 이런 부분들의 잘못된 이해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바울을 아끼는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익숙해 있는 율법 속에서 아직도 예수와 복음을 이해함으로써 남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모순 속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6절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입니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위해 미리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향한 잘못된 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자신들의 요청대로 행할 것을 당부했고 이러한 진심을 믿음으로 이해한 바울은 이미 완성된 복음의 구원의 논리에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 말 자체가 너희 입장에서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의견대로 해다오 라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바울을 염려하는 데서의 이런 요청을 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원이 끝날 때 드리는 제사 비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고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지요. 더욱이 네 명의 몫은 더 컸을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서원자를 위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비용을 바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생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약의 결례를 행하는 바울을 봅니다. 자신은 이미 복음 속에 있지만 이들의 배려를 존중하는 데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 같으면 수용하기 힘든 주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체험한 바울은 이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구약의 신앙적 행위들을 함께 행하는 데서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신앙적 자세에서 나온 자신의 신앙과 관계없는 종교적 행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한이라 그랬는데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행하여 절차를 마치고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행동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타협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성령으로 이곳에 있을 어려움과 고통을 예고할 때도 13절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였고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20장 24절의 고백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타협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 주도되던 사람들도 100% 온전할 수는 없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불완전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나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것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벗어나거나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이나 고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에도 인간적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해서 이미 환난이 예고된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제안을 했을 것이고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순종했지만 그것이 결국 예정된 결과를 더 빨리 부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죠.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 제안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은 더 흥분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것들을 피하려고 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부질없는 사람의 염려와 방책은 별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깨뜨립니다. 나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찮은 질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새나 동물이 그것을 건드렸거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차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처음부터 어떤 것이 항상 존재했다. 두 번째 가능성,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따른다면 최초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현상에는 인과법칙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계속 추적하면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의 원인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최초의 원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 혹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엔트로피 이론으로 증명하러 갑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시계처럼 한번 탭을 감아놓자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려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심, 곧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동물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도덕심은 사람이 배운 도덕적 원리나 문화적 소양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덕성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의식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양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교육될 수 있고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양심의 요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양심 그 자체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도덕성은 도덕을 가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도덕적인 창조자만이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본질과 작용으로는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없고 형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선한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에게 이런 특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월적 지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것을 그린 사람이 있음을 알고 신문을 보면 발행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에는 반드시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부품들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시계가 존재하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지적 존재의 설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별자리가 어떻게 놓일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하는 초월적인 지적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자연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설명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손, 눈, 귀, 심장, 피 같은 인체의 신비를 살펴봐도 초월적인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나는 아기마다 이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증거해 줍니다. 인간의 두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뇌를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수십억 개의 진공관과 어마어마한 양의 배선과 거대한 창고와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킬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아담한 머리에 맞춰져 있고 25와트라는 작은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흔들리는 입마다 쓰여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새겨져 있고 모든 돌에 조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귀납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사람이 이 세상의 원인에 대해 어떤 연역적 논증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귀결 역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대한 포스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진화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은 유신론에 대항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없이 하나나 혹은 몇 개의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아메바가 화학적 반응으로 생겨났고 이렇게 시작한 생명체가 세상의 온갖 식물과 동물로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에 남아있는 동식물의 흔적을 여러 정도로 유사점과 비교 연구해보면서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화론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진화론의 허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은 정확히 말하자면 진화 가설입니다. 여기서 가설의 가는 한자로 거짓가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화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 발생설입니다. 과학은 생명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이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옥수수 세포약의 성분과 모양이 동일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배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자들 가운데 진화란 생명의 기원보다는 생명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과학이기 때문에 진화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건물이 그 기초보다 튼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한 이후로는 진화론의 일반적 이론에 따라 생명체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창조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창조 신화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다른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반성경적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의 문제로 연결고리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라는 것은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19세기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설을 연결고리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라마르크는 획득한 형질이 진화에 의해 미래 세대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후천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획득한 행실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이론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식물과 동물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때로는 식물이나 동물의 속성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연변이가 대진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돌연변이나 기타 어떤 진화론의 이론도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의 세 번째 문제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진화가 실제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유사한 새와 동물 같은 생물에서는 생물학적 유사성과 차이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생물의 종과 종 사이의 변화, 곧 그들이 말하는 대진화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엄연히 서로 다른 종입니다. 생물의 진화를 증명하려면 이와 같은 종 사이의 대진화가 발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생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고양이과로 분류되는 같은 종 사이의 연관성과 새와 고양이처럼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연관성은 같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네 번째 문제는 단절고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인류와 영장류 사이의 단절고리를 묘사한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그림에 수많은 상상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단지 몇 개의 뼈를 갖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바 원인은 자바강 유역에 흩어진 채로 발견된 두개골과 넓적다리 뼈와 몇 개의 치아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원인은 한 개의 치아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단절고리가 많이 있지만 단지 몇 개의 뼈들을 토대로 해서 그린 자바 원인과 베이징 원인의 그림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인류가 현대 인류와는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화석 증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류도 사람마다 그 신체적 구조나 외모가 다릅니다. 또 그 발견된 화석들을 살펴보면 호모사피엔스, 이것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호모사피엔스와 원숭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종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같은 생명체의 생물학적 구조 유사성을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하지만 이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생명체에 공통의 설계자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두 그림은 한 화가의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유사한 생명체는 곧 그 생명체들을 만든 한 창조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 곧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말합니다. 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원인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원인을 믿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대로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비과학적인 가설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계의 염려나 세상에서의 욕심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날이 커질 수 있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